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 통. 자, 10월 7일 목요일입니다. 뉴스통 문을 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자, 자력갱생, 자급자족 등을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외부 지원 거부를 해왔던 북한인데요. 뭐 자력갱생이나 자급자족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걸 모두 다 알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울 지경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북한이 국제사회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하나둘 수용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일에 발표한 코로나19 주간 상황 보고서에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이 중국 다량에서 북한으로 향하기 시작했다라고 밝혔어요. 다만 구체적인 운송 물품이 뭔지, 시기가 언제였는지 등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네요. 한국의 통일부 당국자도요, 국내외 단체, 국제기구, 북중무역 등의 대부분이 이 해로, 바닷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고, 유니세프 같은 국제단체에서도 북한의 이런 태도 일단 반기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주민들에게는 수입병 척결을 끊임없이 주문하면서 뒤로는 외부 지원을 용인하는 이중적인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북한 주민들을 생각해서 꼭 한국과 국제사회 지원을 잘 받아들이고 또 이걸 북한의 인민들을 위해서 잘 활용해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에 뉴스통에서도 순위 뉴스 7 전해드리고요. 뉴스체크 코너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대표와 함께하는 북한 새로 읽기 코너도 있고요. 목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에서는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소식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및 은값, 환율 알려드리고요.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도 함께할게요. 자, 먼저 오늘의 순위 뉴스 7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순위 뉴스 7.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 7위부터 1위까지를 전해드립니다. 7위 뉴스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가 올해 전 세계 정보통신기술 전공학생들이 꼽은 가장 매력적인 직장 7위에 올라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7일 글로벌 인적자원 컨설팅 업체 유니버섬이 발표한 2021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고용주 명단에서 삼성전자는 IT 전공 부문 7위를 차지했습니다. 유니버섬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불란서, 도이칠란드, 인도 등 주요 국에서 IT와 공학, 경영학,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매년 매력적인 고용주에 대해 조사 발표합니다. 선호 직장 1위는 미국 구글이 차지했습니다. 6위 뉴스입니다. 한국 내 1인 세대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넘었습니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전국 주민등록상 1인 세대는 936만 7,439세대입니다. 전통적 가족 형태인 3인 세대와 4인 이상 세대를 합쳐도 1인 세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령화가 지속하면서 1인 세대 중에는 노인이 가장 많았으며 혼인율 감소 영향으로 30대 남성이 두 번째 큰 비중이었습니다. 인구학자들은 3인에서 4인 세대 위주로 계획된 조세, 복지 정책 등을 재검토할 시기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5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영유아 영양 공급에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최근 19년 동안 72%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아동기금이 현지 시간 5일 발간한 세계 아동기금 현황 2021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북한의 아동 사망률은 1,000명당 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북한의 아동 사망률은 1990년 1,000명당 43명에서 2000년 60명으로 치솟았습니다. 이후 경제가 다소 회복되고 당국이 아동 영양 공급에 힘쓰는 가운데 19년 만에 아동 사망률은 72% 감소했습니다. 다만 남한의 5세 미만 아동 사망률과 비교하면 여전히 6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다음 4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우라늄 농축공장 UEP에서 건설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가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6일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 등 전문가 4명은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최근 찍힌 영변 핵단지 산업 위성사진을 토대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이달 1일 촬영된 사진에서는 UEP의 연속 농축을 위해 원심분리기 다수를 연결한 설비 홀 2호의 북쪽 지역공사 현장이 덮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8노스는 이러한 확장에는 몇 가지 기능이 있을 수 있다며 고농축 우라늄과 연관될 수 있다는 추정을 제시했습니다. 3위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최근 대북 지원용 코로나19 의료품 운송을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북한이 방역을 이유로 2년 가까이 걸어 잠갔던 국경을 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WHO는 지난 현지 시간 1일 발간한 코로나19 주간 상황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 필수적인 코로나19 의료품을 지원하기 위해 WHO는 중국 달해낭을 통한 운송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의 상황을 담은 것으로 지난달 말께 북중 항만 운송이 재개된 것으로 짐작됩니다. 오늘의 2위 뉴스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세계 최초로 말라리아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WHO는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 제약사 글락소스 미스클라인이 개발한 말라리아 백신 모스키릭스의 사용을 승인한다고 밝히며 이 백신의 광범위한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테오드로스 아다노움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말라리아 방역을 위한 기존의 도구들과 함께 이 백신을 사용하면 매년 수만 명의 어린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기를 통해 전염되는 말라리아로 전 세계에서는 매년 4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사망자의 대부분이 아프리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뉴스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전 세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 가을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IMF는 이날 공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인플레이션 공포편에서 선진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해 가을 3.6%로 정점에 도달한 뒤 내년 중반까지 약 2%로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은 올가을 6.8%까지 올랐다가 내년에는 약 4%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수인뉴스 7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뉴스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민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석탄 무역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근 중국에서 전력난 때문에 지금 화력발전용 석탄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북한 석탄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최근에 중국 측에서 북한 석탄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나서고 있는 모습인가요?
그렇습니다. 최근 북한산 석탄을 요구하는 중국 무역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도 북한산 석탄 수입을 눈감아주고 있어서 당분간 북한의 석탄 수출이 증가할 걸로 보이는데요.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구구절, 그러니까 북한 정권 수립일 이후에 중국 대방, 그러니까 무역업자들의 석탄 요구가 눈에 띄게 증가를 했고 최근 한 달 사이에 석탄 수출을 위한 불법 한적, 그러니까 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 간에 짐을 몰래 싣는 건데 이런 환적이 몇 차례 이루어졌다고 전해왔습니다.
자, 사실은 지금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한 석탄 수출도 지금 금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뭐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사실상 중국 정부가 이걸 봐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전에도 이제 봐주는 게 있었는데 최근에 좀 눈에 띄게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과감해졌군요.
있다는데 중국은 북한의 공식 무역기관이 아닌 개인 무역업자들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중국에 석탄을 제공할 수 있는 북한 업자에 대해서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거래를 용인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개인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히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일도 있답니다. 이건 중국 대북 소식통이 전해온 소식인데 중국의 일부 지방 정부의 공무원들이 중국 대방들에게 석탄을 거래할 때 외부에 사진이 찍히지 않도록 조심하라. 왜냐하면 이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서 계속 사진을 찍고 포착을 하잖아요. 이렇게 기뜸도 하고 네. 있는 모습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걸 보면 중국 정부가 아무래도 대북제재 품목인 북한산 석탄의 수입을 눈감아 주면서도 국제사회의 감시를 좀 의식하는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석탄 수입을 위해서 대북 제재까지 지금 무시하면서 석탄을 수입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중국의 전력난이 그렇게 심각한가 생각이 또 들거든요. 어떤가요?
네, 뭐 뉴스에서도 여러 차례 네.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 네. 중국의 그 화력 발전 비중이 60% 이상이거든요.
상당하네요.
네, 근데 이제 화력 발전 돌리려면 네. 석탄이 필요한데 이 석탄의 수입의 60%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중 갈등 네. 속에서 오스트레일리아가 미국 편을 들자 지난해 중국이 보복 차원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석탄 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중국이 이제 그 정책적 차원에서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석탄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쳤거든요.
예.
이 두 가지 사태가 겹치면서 석탄 부족 사태가 벌어진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겨울 앞두고 네. 난방 수요도 있기 때문에 전력 부족 현상이 더욱 커진 우려가 지금 있습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되고 가정용 전기 공급도 제한되고 있고, 그 때문에
네.
중국 지방정부에서 여러 나라에서 석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문제는 석탄 수요가 높다 보니까 가격이 네.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탄을 수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이 이제 아주 큰 소리를 치면서 오스트레일리아 석탄을 안 받겠다고 네. 했는데 수입금지 조치로 보관 중이던 오스트레일리아 석탄을 풀고 있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참,
그만큼 좀 급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뭐 가동 중단, 뭐 공장 가동 중단은 사실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가정용 전기 공급도 제한되고 있다니까 북한산 석탄에 대한 수요가 커진 이유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또 이 국제 가격보다 북한산 석탄이 싸서 중국 대방들이 지금 북한산 석탄을 살려고 많이 지금 찾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
네.
중국 장저우 상품거래소 지난 2일에 석탄 선물 가격이 톤당 216달러였거든요.
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답니다. 그리고 지난 4일에 네. 세계 석탄 가격 기준이 오스트레일리아 뉴캐슬 발전용 석탄 선물인데
네.
이것도 연초와 비교할 때 3배 가까이 올랐는데 북한산 석탄 가격이 국제 시세 절반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답니다. 그래서 중국 대방들이 북한산 석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중 무역업자들과 거래하기 위해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북한 석탄이 좀 저렴했지만 북한 무역업자들도 이 사실을 좀 아시면은
네.
국제 시세를 잘 살펴보고 돈을 뭐 더 받든지
네.
하는 그런 거래를 해야겠네요.
일단 지금 가격
네.
조정을 하고 있는데 대북 제재가 있으니까 예. 야 대북 제재 때 석탄 누가 사겠냐 하면서
그러네요.
중국 쪽에서는 후려치기를
네.
좀 하려고 하고 있고 북한 측에서는 한 기존보다 그래서 30에서 한 50%는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렇게 해서 좀 가격 조정 협상이 좀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찌됐든 수요가 증가한 만큼 북한산 석탄 가격도 높아질 것이라는 게 소식통의 전망입니다.
네, 북한에서 석탄 생산을 늘리거나 하는 움직임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29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네.
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시정연설을 할 때 전력과 석탄 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때 어떤 말을 했냐면 인민경제에 당면한 수요만이 아니라 전망적 수요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 전망적 수요라는 게
네.
국제적 수요까지 고려해서 석탄 채굴을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자, 석탄 거래가 활발해진다면 북중 국경 지역 봉쇄가 좀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일단 예. 코로나 왁진을 맞거나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원활히 보급돼야 국경 봉쇄가 완화될 것 같은데
네.
이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쵸.
다만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지난 8월에 식용유, 설탕, 맛내기 등 식료품을 올해 처음으로 수입한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북한이 그 대중국 무역에서 특정 품목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아직까지 북한이 수출입하는 물품들은 엄격한 방역 기준 하에 다뤄지고 있지만 전면적인 국경 개방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지금보다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향후 북한의 대중국 교역이 또는 품목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체크 시간이었습니다. 중국이 석탄 수급에 차질을 빚는 바람에 북한산 석탄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김민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한국의 인기 남성 아이돌 그룹 블락비의 멤버들 중에서 3명으로 구성된 유닛 그룹이죠. 블락비 바스타즈가 2015년에 발표한 곡인데요. 품행 제로 들어보시죠.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조선노동당이요. 다가오는 10일 당 창건 기념일 76주년을 맞아서 사전 분위기 조성을 좀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네,
사실 아직까지 예. 기념일에 어떤 행사를 할 것인가 충분히 알려지진 않았어요.
네.
다만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 10월 6일자로 일면 논설을 실었습니다. 당 깃발 이렇게 네. 의미를 부각하는 논설을 실었는데요. 10월의 맑고 푸른 하늘가에 우리의 붉은 당기가 나부끼고 있다 하면서
시적인
이제
표현이네요. 네,
서서히 이렇게 이제 예. 사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논설에서는 김정은 총비서의 집권 10년을 언급을 했어요. 우리 당은 적대 세력들의 전대미문의 압박 공세를
네.
초강경 대응으로 짓부셨다. 뭐 좀 선동적인데 북한식 네. 표현이죠. 그리고 또 여러 차례 조성됐던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통쾌하게 평정했다 등등 이 이른바 김정은 비서의 업적을 지금 네.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면에서는 김 총비서의 애민주의 이걸 또 부각을 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총비서 동지의 마음속엔 오직 인민뿐이다 막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3면에서는 김정은 시대 주요 건설 사업을 또 부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양덕에 있는 온천 휴양지 그리고 마식령 스키장 그리고 평양에 있는 려명 거리 등등 이런 건설 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이 덕과 정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 이런 예. 내용까지도 포함을 했는데요. 종합적으로는 10월 10일 당 창건 76주년 기념을 위한 준비 작업 같아 보입니다.
자, 뭐 이렇게 준비를 정말 서서히 하고 있는 느낌은 많이 오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북한이 좀 많잖아요. 그런데 혹시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을까요?
일단 예. 5면에서 수학의 중요성을 부각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가을 거지를 해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10월 초에 각지에 이제 비가 내릴 수도 있으니까 곡식이 유실되지 않도록 네. 준비를 해달라 이런 내용을 강조를 했고 북한에서는 적기 수확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제때 수확을 못하면
네.
수확량이 확 크게 떨어진다. 이제 이런 걸 강조하면서 한 알의 나달도 허실하지 말고 제때 말끔히 거두어들이자 이렇게 당부를 네. 하고 있는데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죠. 사실 뭐 그냥 그동안 늘 하던 얘기를 또다시 반복하고 예. 있지만 그 점은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북한이 당면에서는 식량 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고는 있습니다.
자, 식량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도 기념일을 맞이했는데 앞으로 당 차원에서 뭔가 새로운 대책이나 새로운 노선이 제시될 가능성은 혹시 있을까요?
사실 예. 8차 당대회를 올 초에 이미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것들은 이미 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김 위원장이 인민생활 향상 토대 마련을 강조를 하면서
네.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당 대회에서 상정을 이미 했거든요. 네. 그래서 농업과 인민소비품의 생산을 증대하겠다 이런 뭐 계획도 내놨었는데 어쨌든 뭐 그때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개년 계획을 제시하고 기존의 기조인 자력갱생, 자급자족 뭐 이런 걸 강조했었죠. 그래서 이미 그때 충분히 제시를 했기 때문에 기념행사 네. 정도에 그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노선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시될 것 같지는 네. 않습니다.
자, 최근 미사일 실험도 또 연이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당행사를 전후해서 미사일 실험을 추가로 진행할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국제사회에서는 예. 그 점에 주목하고 있죠. 지금 현재 북한 당국에서는 전략군, 그러니까 네. 미사일 부대 훈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비서가 이미 지난 6월에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네. 이 탄도미사일을 운영하는 전략군 지휘부를 개편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올 하반기에 이 새롭게 재편된 지휘부의 훈련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훈련 차원에서 지금 현재 다양한 미사일을 막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하라고 하는 명령은 이미 지난 8월 9일 날 제시가 됐었어요.
네, 두 달 전이네요.
네, 그때 총사령관 특별명령 이런 이름으로 전략군에 실전 배치된 여러 가지 무기들을 네. 실험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달을 했었는데 함경남도 영흥이라든가 선덕이라든가 연포 그다음에 평안북도 구성 순천 강원도 통천 이제 네. 이런 데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얼마 전부터 이제 실제 실행을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실험을 막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기 실험을 지금 강행하는 중인데 이게 중요한 목적인데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뭐 유엔 결의안 위반이다, 예. 얘가 무력 도발 아니냐 이렇게 판을 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건 오히려 국제사회의 어떤 압박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한 자의적 조치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명분 쌓기를 무기 훈련의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훈련이 네. 9월에 끝날 것인가 아니면 10월 10일 전으로 해서까지 지속되거나 아니면 그 이후로도 계속될 것인가는 저희들이 제가 자료를 찾아본 바로는 네. 현재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겠네요. 아무래도 북한이 지금 식량난이나 여러 가지 그런 좀 위기에 몰려 있고 또 무기훈련 명분도 지금 계속 나름대로 싸우면서 이런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당창건 76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이요. 자, 당면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을 것 같은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떤 문제부터 좀 해결해야 할까요?
사실 이미 예. 상반기에 당대회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당 전원회의도 했습니다. 거기서 논의된 핵심 문제는 식량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예. 거기에서 지난해 태풍 피해로 알곡 생산 계획이 미달했다. 현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농사를 잘 짓는 것이 현실이 인민에게 안정된 생활을 제공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치기 위해서 우리 당과 국가가 가장 중대시하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전투적 과업이다. 네. 이렇게 이미 진단을 해놨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노동당의 핵심 과제는 식량 문제 해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난해 홍수와 잇단 태풍으로 식량 생산량이 감소를 했고요. 예. 올해도 지금 식량 부족분이 어느 정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적게는 40만 톤에서 많게는 한 130만 톤까지 부족할 것이다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당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네. 네. 자, 당이 일단 노력을 하고는 있을 텐데 식량 상황은 지금 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특단의 조치를 네. 상반기에 그래서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군량미를 풀어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라. 네. 김정은 비서가 이제 특별 명령까지 냈잖아요. 네. 그런데 현재 그 내용을 평가해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식량 문제로 인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예. 강원도 같은 경우도 꽃제비 소년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봉쇄 지역에서 이제 감염병이 있어가지고 자가격리를 네. 한 가정들이 있었는데 한 2주에서 3주 정도 자가격리를 풀었더니 감염증 때문에 사망한 가족도 있었는데 네. 감염증이 아닌데 굶어서 죽은 가족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네, 그리고 네. 장마당에 설치한 식량 공급소. 이게 이제 김 비서가 명령을 네. 해가지고 군량미 풀어서 장마당에 식량 공급소 설치했었던 건데 식량이 부족해서 원래는 3개월 이상 꾸준히 식량을 판매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뭐 일주일 또는 뭐 열흘 또는 보름 어떤 곳은 3일 만에 식량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까지
없는 상황인
나타나고
거죠.
있습니다.
참, 네.
그래서 이제 다행히 가을이 되면 수확기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극심한 위기는 다소 진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건 정말 다행인데
네.
문제는 내년 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봄 3월에서 5월까지를 버틸 수 있겠느냐. 현재 같은 상황에서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특단의 조치가 만약에 없다면
네.
1990년대 이후에 가장 어려운 상황이 내년 겨울부터 봄 사이가 되지
네.
않을까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렇게 식량난에 시달리는 또 하나의 원인 중 하나가 뭐 자연재해도 있겠지만 코로나19 문제도 있잖아요. 이것도 아무래도 북한 입장에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 예. 사태, 북한 당국은 우리는 코로나 확진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
그러나 급성 폐렴 진단을 받고 격리되거나 사망하는
네.
사람의 수는 대단히 많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현재 이 감염병 확산 사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도 북한
네.
당국은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쵸.
이게 뭐냐면 그 조건 중에 하나가 관 감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국제사회에서 누구에게 제대로 마치고 있는지 어쩐지 이런 것을 국제사회가 지켜보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서류에
네.
서명을 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신 지금 원래 5월 달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도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또 중국산 백신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거부해버렸습니다.
양보하겠다고 했죠. 네,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과 같은 이 감염증 확산 사태가 좀 더 길어질 것 같고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지금 북한 사회에서 어떤
네.
소문이 돌고 있느냐. 김정은 비서와 또 밀접하게 접촉하는 고위 간부들 몇 명은 백신을 맞았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예. 인민건강은 사실상 방치한 채
그쵸.
고위 간부만 백신을 맞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인민의 지도자냐. 이제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 지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현 단계에서는 코로나19 문제를
네.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일 겁니다. 특히 이 북중무역을 지금 재개해야
네.
심각한 경제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데 무역을 재개하려면 이 코로나 문제 해결이 우선
그렇죠.
과제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김정은 비서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네.
국제사회의 백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뭐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요. 지금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 경제 제재가 5년째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장기간 경제 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지 않습니까? 국제사회 제재를 풀기 위한 대책.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국제사회가 경제제재하는 예. 이유가 있잖아요.
그쵸.
이건 북한이 핵개발하고 있기
네.
때문이에요.
이걸 하지 말아야 될 텐데.
네. 그래서 핵개발을 네. 중단하거나 폐기한다면 사실은 곧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난 당 올 초 전원회의에서는 핵전략 무기 보유를 과업으로 또다시 제시했어요. 그래서 김정은 비서가 그때 당 전원회의
네.
때 연설을 했는데 핵이란 단어를 36번 언급을 했고 핵무력이라는 단어를 11번 사용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의지를 네. 갖고 있네요.
그래서 대륙간 네. 탄도미사일, 핵잠수함, 수중발사, 핵전략 무기 보유 이런 것을 공식적 과업으로 제시를 했고요. 핵무기 소형 경량화, 전술 무기화, 핵탄두 생산 추진 의지까지 드러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방과학원 산하에 극초음속 미사일 연구소를 신설을 했고
네.
하여간 이론상으로는 지구 어느 곳이든 3시간 이내에 타격할 수 있는 차세대 무기까지 개발하겠다 등등등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단기간에 북미 관계라든가
네.
북핵 문제를 해결해서 결과적으로 대북 제재를 풀 수 있는 길은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연 북한 당국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네,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노동당이 국가가 안고 있는 중대한 과제를 해결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 자력갱생만 계속 강조하고 있는 모습 안타까운데, 창건 76년을 맞이한 당이 이런 중대한 국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려면 무엇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예. 일단 당의 성격과 본질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은 말이 조선노동당이고 인민의 당이지
네.
사실 본질적으로는 근본적 성격은 최고지도자 개인의 당으로 이미 변질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고지도자 개인의 권위를 네. 높이거나 최고지도자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에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인민이 잘 살게 하는 데에서는 대책을 거의 못 내놓고 있는 무력한 당인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개인의 당에서 인민의 당으로 당의 성격과 본질을 바꿔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개혁 과제, 개혁 방향이겠죠. 자, 두 번째는 당의 노선과 관련된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핵보유 노선 폐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과감하게 개혁 개방 노선을 선택하지 않는 한 당이 국가와 인민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이 되고요. 세 번째는 지도력의 위기 상황이라고 봐요.
네.
아까 그 두 가지 문제도 있지만 김정은 비서가 지금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심혈관 시술을 받았다는 예. 보도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건강 관리를 하지 않는 한 언제 어떻게 최고 지도자가 제 역할을 못할 가능성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과연 조선노동당이 어떻게 관리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중대한 네. 숙제로 남아있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핵심은 당의 변화와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걸 좀 짚어주셨는데요. 조선노동당이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 76주년을 맞습니다. 한껏 분위기를 내고 있는데 여러 당면한 문제들 해결하지 않으면 이 당의 위상을 드러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 북한 새로 읽기 짚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1998년에 데뷔한 가수 루시드 폴은 작가, 번역가, 농부 등의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분입니다. 이 루시드 폴이 2005년에 발표한 노래예요. 보이나요? 들어볼게요.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목요일에는 중국과 관련된 소식 알아보죠. 김지영 기자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넷플릭스에서 1위를 계속 차지하면서 세계적으로 인기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 드라마죠. 오징어 게임. 자, 근데 이게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요?
네. 오랫동안 이렇게 재미있는 드라마는 없었다. 출근하면서도 이틀 만에 다 봤다.
네.
중국의 개인 인터넷 소통망인 웨이보에 올라온 오징어 게임 감상평들입니다. 웨이보에서 오징어 게임 해시태그 검색어 누적 조회수는 30일 오후 기준으로 무려 16억 건을 넘을 정도로 뜨거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하루 전과 비교해서 1억 건 가까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오징어 게임의 유명 장면과 중국의 유명 배우를 합성한 사진, 드라마 장면을 따라하는 영상 등 다양한 게시물들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열풍은 타오바오와 같은 온라인 전자 상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드라마에 나온 설탕 과자죠. 달고나는 물론 운동복, 가면 등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희 방송에서도 오징어 게임 인기 많다, 정말 뜨겁다 계속 전해드렸었는데 중국에서도 인기를 크게 얻고 있는 거네요.
네, 중국인들의 관심을 반영하듯이 중국 매체들도 관련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네.
중국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죠. 한국시보는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76개 국가와 지역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흥행 요인에 대해서는 오징어 게임은 잔혹하고 냉혈하기만 한 다른 서바이벌 드라마와 달리 인성과 감동, 따뜻함이 있다. 넷플릭스가 각 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장르를 찾아 비용을 아끼지 않고 투자했고
네.
코로나19로 삶이 짓눌린 상황에서 자극적인 콘텐츠가 필요한 것도 한몫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자, 지금은 넷플릭스가 들어가 있는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오징어 게임이 1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다른 데서는 못 보고 넷플릭스라는 동영상 사이트에서만 볼 수 있는 독점 드라마인데요. 근데 중국에는 넷플릭스의 접속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봤을까요? 중국인들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네. 넷플릭스 서비스, 즉 넷플릭스 접속이 금지된 국가입니다.
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 내에서 오징어 게임을 시청하는 이들이 가상 사설망이라고 하죠.
네.
VPN으로 우회 접속했거나 불법으로 다운로드해서 불법으로 내려받기해서 시청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다들 보는군요.
네. 더욱이 중국은 2016년 한국에 사드 배치 이후에 한국 문화의 유입을 금지하는 한한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도 방송국이나 동영상 플랫폼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의 방영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네.
하지만 그동안에도 중국인들은 우회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한국 영상물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징어 게임의 어마어마한 인기와 열풍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자, 근데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서 서비스를 하지 않는 지역이 거의 없다고요?
네, 넷플릭스는 2016년부터
네.
어디에나 넷플릭스, 넷플릭스 에브리웨어를 표방하면서 전 세계로 진출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190여 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4개국은 넷플릭스 서비스 가능 지역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이 4개국 중국, 북한, 시리아 그리고 크림반도입니다.
네.
정말 극소수 지역만 제외되고 있는 거죠.
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현재 영화 시장 규모 부문에서 전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 그러니까 영화를 실시간으로 내려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안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넷플릭스 관계자는 중국은 만연한 불법 복제, 중국 정부의 검열과 미디어 규제로 인해 외국 기업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며 속사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참 중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나라인데 이거를 제한한다는 게 사실은 조금 구시대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북한도 어쨌든 서비스 가능 지역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북한 주민 여러분들은 또 오징어 게임이 뭔가 너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결국 중국에서는 한국 방송 드라마, 영화 이런 게 좀 불법적으로 유포가 되고 있는 현실이네요.
네.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예. 불법 다운로드 받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검색 사이트인 바이두에서
네.
오징어 게임을 검색하면 여러 개의 다운로드 사이트가 나옵니다.
네.
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요. 오징어 게임뿐 아니라 홍천기, 원더우먼, DP,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
네.
최근 이제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와 영화를 뭐 보거나
네.
다운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당연히 동영상 제공 업체들은 중국의 불법 복제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겠네요.
네, 2019년에만 중국에서 불법 복제 또는 다운로드 플랫폼이었던 2,500개 이상의 웹사이트가 폐쇄가 됐고요.
네.
무단 콘텐츠를 제공하는 70만 개 이상의 웹 링크가 차단되었다고
아이고.
합니다.
예.
전문가들은 강력한 중국 정부의 검열과 미디어 산업 규제가 오히려 중국의 불법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문제를 악화시킨다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결국에는 다 보게 될 거니까 이걸 좀 합법화해주면 좋을 텐데 구체적으로 넷플릭스가 중국의 불법 다운로드 같은 이런 불법적인 행위로 입는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한 보고서에 따르면 예. 넷플릭스의 현재 불법 다운로드로 월 192만 달러, 한국 돈으로는 22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에 넷플릭스는 개인이나 기업 인터넷 방송에서 송출 가능한 유료 스트리밍 이용권을 제공하는 동시에 캡처 프로그램이죠. 한 장면을 이제 촬영할 수 네.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감지되면 검은 화면이 뜨도록 만드는 그런 저작권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넷플릭스에서 캡처하려고 하니까 검은 화면 뜨더라고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넷플릭스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 콘텐츠 사업들도 중국의 불법 다운로드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다른 경제 주체들이 피해를 보는데도 중국의 콘텐츠 불법 유출이나 유통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은 아니잖아요.
네, 사실 콘텐츠의 불법 예. 유통이 이뤄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중국이 정부에 대한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막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유튜브와 같은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동영상 사이트들로 차단하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경로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네. 불법적 수단들이 동원되고 있고 또 이게 묵인되는 문화가 정착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서비스, 문화가 어느 한 국가에서만 금지된다면 아무리 뭐 막으려고 해도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네, 이거는 뭐 북한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이겠습니다.
네, 제가 중국인 친구들이 좀 있는데 유튜브도 다 보고요. 카카오톡도 하고
그렇군요.
다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런 글로벌로 통용되는 전 세계 문화를 조금 하루빨리 개방하는 게 더 큰 부작용을 막는 데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도 북한도 하루속히 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샹야오 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想要立刻打通电话给你，我好想好想你。
신지은의 생활 중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중국어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살면서 힘든 일에 부딪힐 때면 자신이 없어지는 순간이 오기도 하죠. 그래서 풀이 죽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서로 이런 말을 해주곤 하죠. 넌 자신을 믿어야 해. 중국어로는요. 니 인가이 샹신 쯔지 라고 하는데요. 인가이 하면 뭐뭐 해야 한다. 당연히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단어인데요. 중국어에서 아주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샹신 하면 믿다. 쯔지 하면 자기 자신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너는 인가에 뭐뭐해야 한다. 샹신 믿어야 한다. 쯔지 너 스스로를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엄마 아빠 친구 등으로 바꿔서 쓰면요. 뭐 니 인가에 샹신 니더 마마 넌 엄마를 믿어야 해. 니 인가에 샹신 니더 펑요 니 친구를 믿어야 해.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일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겠죠. 자신을 믿으면서 늘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넌 자신을 믿어야 해. 니 인가에 샹신 쯔지.
샹야오 传送一封简讯给你，我好想好想你，想要立刻打通电话给你，我好想好想你。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10월 8일 금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함남 동해안 지역에서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 영하 1도, 해산 4도, 강계청진 8도, 신의주 11도, 사리원 함흥 13도, 평양 14도, 개성 해주 원산 15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16도, 함흥 청진 19도, 원산 해산 20도, 신의주 강계 개성 22도, 평양 사리원 해주 23도입니다.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오전에 1에서 2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1에서 2.5m로 일겠고 오후에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오전과 오후 모두 0.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 및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1.9% 하락한 배럴당 77.4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배럴은 158.9리터에 해당합니다. 국제 금값은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05% 상승한 1761.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1트로이 온스는 31.1g에 해당합니다. 은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국제 은선물 10월물 가격은 온스당 22.51달러입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645.26원입니다. 신지은의 생활중국어와 생활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다음 달 9일부터 한국에서도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방안을 시행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정부의 전망이 나왔네요.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은 정부가 계획한 전 국민 70% 이상 접종 완료를 달성을 하면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서서히 방역을 완화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현재 접종 속도라면 이달 25일 주 초반에 접종 완료율 7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랍니다. 자, 이런 위드 코로나 시행을 위해서 한국 정부는 일반 국민들의 추가 접종 그리고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잘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방역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나라, 어설프게 실시했다가 훨씬 더 악화되고 있는 국가들, 현재 지구촌 대부분에서 이 위드 코로나가 아직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꼭 첫 번째로 성공을 해서 진정한 방역 국가의 면모를 또 한번 확인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북한에서도 코로나19 관련 의약품들뿐 아니라 백신도 좀 어서 받아들여서요. 북한 주민들도 빨리 접종할 수 있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한국의 유명한 힙합 가수 BYC가 박재범 씨의 피처링으로 2016년에 발표한 곡입니다. 데이 데이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마칠게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나요. 오케이. Welcome to my zone. One for the one for the glory. Two for the I don't know, man.